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 회복 과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영적 회복의 중요성과 현실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회복 12단계 원리를 중심으로 육체적 제한과 정서적 고통 확인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혜왕 선교사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우리들이 변화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문제점들을 확인해서 늘 강조하고 제안해 오신 그 회복 12단계 이론으로 회복 작업을 해야겠는데요. 우리들이 변화해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회복 12단계 원리와 연관지어서 설명해 주시면 회복 참여자 모든 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 참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그럼 먼저 장애 및 만성병 회복을 위한 12단계 원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복 1단계, 우리는 장애 또는 만성병에 무기력했으며 우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시인합니다. 회복 1단계에서 가족분들은 우리는 장애 또는 만성적 문제 해결에 무기력했으며 우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시인합니다로 하셔야만 합니다. 회복 2단계는 우리는 우리보다 더 위대한 힘이 우리 생각과 생활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회복 3단계는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위대한 힘의 보살핌에 우리 자신의 의지와 삶을 완전히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회복 4단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의 도덕적 재고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회복 5단계, 우리의 잘못된 사실을 하나님,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인합니다. 회복 6단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격상 약점들을 없애주실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회복 7단계,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없애주시도록 간청합니다.
회복 8단계, 우리가 피해를 준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그들 모두에게 기꺼이 보상할 준비를 합니다. 회복 9단계, 우리가 직접 보상하는 것이 그들에게 상처를 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어디에서나 직접 보상합니다.
회복 10단계, 우리는 계속 자신을 점검해 나아가며 잘못이 있었을 때마다 즉시 시인합니다. 회복 11단계,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12단계 이전 회복 단계들의 결과로 영적으로 각성되었으므로 다른 장애 또는 만성병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이 회복 원칙을 전하도록 힘쓰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모든 원칙들을 실천하도록 노력합니다.
네, 장애나 만성병이 있으면 육체적으로 부자유하거나 몸이 아파서 육체적인 제약점이 정서적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정서적 고통도 대단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장애 및 만성병에 처한 우리들은 육체적인 제한점보다는 그로 인한 정서적 고통에 많은 반응을 나타내고 더 에너지를 낭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육체적으로 어디가 몹시 아프거나 불편하면 여러 대처 방법들을 생각하게 만들어 나름대로 삶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통상 자신의 신체적 제한점에 필요 이상으로 초점을 두다가 육체적인 어려움과는 관계가 없는 정서적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스트레스를 자초하게 되어 음식이나 술로 대리 만족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신체적으로 제약점이 많은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으로 좌절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실명으로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은 식탁에서 음식을 볼 수가 없어지자 가족이나 친구와 식사나 외식하기를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유방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여성은 머리카락이 빠져서 가발을 쓰면서까지 누구를 만나러 가기가 싫어져서 평소 가까웠던 친구들과의 관계성까지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중년 남편은 발기부전으로 일체 아내와의 사랑 대화나 성적 접촉을 회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더러는 육체적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면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무기력과 절망, 좌절감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질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수치심이나 부정적인 정서 감정은 영적 성장을 제어하거나 파괴할 수도 있으므로 제때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고통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잘 보셨습니다. 정서적 고통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고통을 알고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서적 고통을 대처하는 과정 중에 영적으로 더 강화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축복이라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고통은 우리들의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재앙으로 또는 축복으로 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들 모두가 함께 장애 및 만성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흔히 보일 수 있는 정서적 고통들을 양면으로 살펴보아서 그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회복 12단계와 관련지어서 볼 때에 정서적 고통 확인 작업은 회복 1단계부터 회복 4단계 내용에 해당되어서 이 단계들을 신념갱신 단계라고도 말을 합니다.
네.
따라서 정서적 고통을 확인하는 것은 바로 회복 4단계 제거조사에 해당됩니다.
네, 이번에는 회복 1단계 내용인 우리는 장애 또는 만성병에 무기력했으며 우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시인합니다와 관련지어서 무기력 감정을 이 시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 및 만성병은 미리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므로 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언제 청력을 완전히 잃게 될지 모르고 암 수술을 받은 사람은 언제 다시 암세포가 재발될지를 몰라서 우리들은 병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육체 건강에 대한 통제력 상실은 무기력과 같으며 무기력해질수록 자존심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또 자신감이 적어지면 자신의 내면과 외부에 대해서 통제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서 사고, 감정, 행위 등을 조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아집에 더 사로잡힐수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통제력만 추구하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의 죄의식을 들춰내면서까지 사람들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더러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 자신을 증오하기도 하지만 추구할 수 있는 위력은 모두 다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무기력 감정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영적 회복을 위해 회복 1단계에서 무기력을 인정하는 일이고 무기력을 받아들이고 나면 자유함으로 가는 회복 열차에 탑승하는 승차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두려움과 걱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두려움은 정서적 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육체적 조건이나 병의 악화, 통증, 통제력 상실 또는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등의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검사 수치가 점점 나쁘게 나오거나 몸속에서 무엇인가 이물질이 만져지는 것 같으면 두려움은 더욱 강박적으로 됩니다. 두려움은 주로 과거 체험이나 의술과 약만으로는 치료가 될 수 없다는 데서 오며 고통스러운 치료나 약물 부작용도 두려움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비 부담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에 대한 걱정도 해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느낄 것이며 나의 신체적 조건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걱정을 합니다. 퇴행성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치료비로 다 탕진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비열한 정서 감정이며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두려움은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만 잠식해서 행복해야 할 에너지를 약탈시켜 영적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요. 근심과 두려움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요?
근심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며 지나치게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면 근심만 더 생겨서 제대로 삶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며 근심 걱정이 가세된 두려움이 만성적으로 되면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도 어쩔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축복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두려움을 정서적 고통으로만 국한시켜서 이를 통제가 가능한 심리적 반응으로 인식하면 두려움은 다만 두려움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인식은 무기력, 고립, 분노, 슬픔 또는 장애 및 만성병에서 체험될 수 있는 기타 정서 감정들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들은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두려움을 희망과 신념으로 대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자기 연민에 대한 정서적 고통 확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및 만성병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후회하게 마련이고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 이런 참담한 일이 내게 생겼단 말이야
하는 절규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불쌍한 이 몸, 가엾은 내 모습, 가련한 나
이렇게 말을 하며 자신을 한탄만 하게 되어 정작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항문 수술을 받아서 백을 부착하고 다녀야만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기 연민을 호소하실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모습으로 어떻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런 자기 연민 사고방식은 자신의 고통을 지나치게 걱정한 나머지 주위 사람들을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들여서 자신을 더 불쌍하게 보도록 만드는 격이 됩니다. 자기 연민이 심해지면 주위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상대편의 죄의식 감정을 들먹이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되어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은 우리들의 반복된 자기 연민에 지쳐서 외면하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들은 자기 연민의 사이클을 더욱 계속 강화시킬 것입니다. 결국 자기 연민의 종말은 고립이라는 무서운 다른 정서감정으로 우리 자신을 묶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현실에 대해 무기력을 인정하지 못하면 근심 걱정만 더하게 되고 자기 연민이 연연하다가는 결국 고립으로 자신을 가두게 된다는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자, 그렇다면 고립 상태에서는 또 어떠한 일들이 더 생기게 되는지요?
어디가 아프거나 장기간 몸이 불편하게 되면 혼자인 것 같고 다소 정상적인 세상에서 동떨어진 기분을 갖게 마련이어서 비록 사랑하는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어도 아무도 내 소외된 감정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독의 해결 방법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지만 대부분 장애 또는 만성병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둘째, 자신의 문제를 일일이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셋째,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가 않다. 넷째, 수치심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고립감정이 수치심과 함께 똘똘 뭉쳐버리면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될 점마다 더 수치심을 갖게 되어 더욱 자신을 고립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수치감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 하는 두려움만 더 갖게 해서 결국 수치심은 자가당책으로 이어져서 낮은 자아심과 고립감만 더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고립의 고통 없이는 도저히 터득할 수 없는 축복의 기회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더 이상은 고립감을 견뎌내기가 어려워져서 자구책으로 사람들을 만나려고 시도해서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통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둘째, 회복 12단계 영적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고립을 홀로로 대체할 수 있다.
여기서 홀로란 자신의 자아를 진정 이해하고 대화하는 편안한 시간을 말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생존을 위한 방법들을 더 학습하려는 동기의식을 갖게 마련입니다.
네, 성 기사님. 방금 말씀하신 고립과 홀로라는 용어가 거의 같은 의미 같아서 구분이 어려운데요.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고립과 홀로의 비교를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Loneliness is like wounded, 즉 고독은 상처받은 것과 같은 외톨이 감정이고 Loneliness is like a flower, a blooming in your heart, 즉 홀로는 비록 혼자 지내도 자신의 마음에 꽃이 활짝 핀 것과 같이 넉넉한 정서감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쉽네요. 자, 이번에는 분노와 격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또는 만성병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분노와 격분을 경험합니다. 원래 내적 갈등을 제대로 표출할 수 없을 때 분노심이 생기는 것이지만 육체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거나 무기력감, 무의미, 질투심,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감정 등 때문에도 분노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자연, 삶, 세상, 치료약품, 의사, 병원 등에 대해서도 화를 내며 심지어는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반응을 보여주지 않아서도 화를 냅니다. 분노는 주위 사람들을 조종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격분은 알코올, 마약, 자해 시도, 난폭한 운전 등과 같은 자멸적인 행위로도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분노와 격분의 위력은 막강한 에너지에 있습니다. 자멸적인 행위에 표출될 분노심 에너지를 육체적인 극복과 영적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공위성을 발사시킬 때에 막대한 에너지가 동시에 연소되어야 위성이 지구궤도 밖으로 올라갈 수 있듯이 분노심과 격분 에너지를 정서적 충만을 위한 추진 에너지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성교사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분노심과 격분 에너지를 정서적 충만을 위한 추진력 에너지로 활용하라는 말씀에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비난 및 애매모호한 태도와 이제 무엇에 더 책임 있는 일을 해야 하는지를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만성병이나 장애 문제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왔거나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문제들은 발생한 것이므로 이제 우리들은 그 문제들을 의식하고 받아들여서 적응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별것이 아닐 때에는 쉽게 책임을 지지만 그 결과가 아주 부정적인 것일 때에는 서로 잘못을 떠맡기기 위해서 비난거리를 찾기 마련입니다. 장애나 만성병에 대한 울분을 운명, 의사의 오진, 잘못된 의료치료, 부모의 유전, 사고 가해자 등 누구에게 비난해야 할지 또는 그 울분을 내면으로만 간직해야 할지 아니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할지가 애매모호할 것입니다. 주위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비난은 레이지, 경로로 비화될 수 있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비난은 자학과 우울심리로 될 수도 있습니다. 비난이 누구에게 향하든 마음의 평안은 없게 되므로 우리들은 좀 뒤로 물러서서 문제가 발생된 조건들을 다시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교사님, 좀 뒤로 물러서서 문제가 발생된 조건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 그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예를 들면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차를 운전하고 오는 길에 갑자기 길에 뛰어든 강아지를 피하려다가 전신줄을 받고 차가 망가져 경상을 당한 어머니는 강아지를 보호하려다가 생긴 자신의 희생적인 행동 때문으로 여길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감정은 긍정적인 정황에 흡수되어서 아무에게도 비난을 하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중풍이나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병고를 통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명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말들을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장애와 만성병이 누구의 잘못이든 상태들을 주의 깊게 조명해보면 애매모호함을 회피할 수 있어서 비난이 더 가져다 줄 고통들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트레스 축소 방법은 비난을 해야 할 문제들에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실례로 심장병과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던 환자가 매일 명상과 기도 속에서 자신의 심장이 건강하고 튼튼한 모양일 것으로 상상을 한 결과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갔다고도 합니다. 이제 그간의 비난이나 애매모호한 반응들을 다시 심사숙고 해보시면 우리들도 장애와 질병에 대한 의미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우리들의 정서적 고통 이면에 숨겨진 거부 반응을 완화시켜서 우리 자신을 위한 실질적인 책임성과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데 훌륭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선교사님의 자세한 새로운 스트레스 축소 방법을 듣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신 분들이 이 시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혹 아직도 과연 영적 성장으로 만성병 치유가 가능할까라고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협회 기관들도 영성을 아주 중요한 대처 및 보완 의학으로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영적 성장은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음 및 육체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바에 보면 기도와 명상은 건전한 영적 생활에 필수적이고 이는 인간의 육체를 건강하게 변화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즉 영적 생활은 신진대사, 심장박동, 호흡, 뇌파 등을 완만하게 해주어 영적 회복은 스트레스가 야기하는 상황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특히 고혈압과 같은 만성병들의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의사들도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을 악화시킬 뿐이므로 영적 회복 프로그램은 질병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회복 12단계는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현명하신 위대한 힘께 우리들의 만성병 문제들을 의탁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12단계 프로그램은 우리들이 만성병으로 하루하루를 잘 견디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우리들이 장애 또는 만성병 문제에 무기력함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감정들을 중심으로 12단계 회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회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12단계 영적 회복의 기대 효과를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은 먼저 우리들에게 장애 또는 만성병이 있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필요한 회복치료 도움을 받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만성병과 회복치료 도움을 수락하면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고통체험에서 유익한 점들을 더 발견하게 되어 자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쓸모없다는 자학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며 이기적인 일들에 관심을 보이지 않게도 만들어 동일한 장애 또는 만성병으로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또 혼자서만 해결하려는 마음이 사라져서 삶에 임하는 전반적인 태도가 변화되어 물질 추구에 대한 강박관념이나 주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적어집니다. 그간 우리들이 보여왔던 만성병 치료 회복에 대해 거부 반응은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난치병 극복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영적 사항들을 차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의료적인 치료도 지연시켜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영적 12단계 회복 원리를 장애 및 만성병 회복과 일상생활에 적용하시면 지난 날들과 같이 후회와 거부 반응보다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평안과 평온을 누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육체적 제한과 정서적 고통 확인 회복 방송을 통해서 장애 및 만성병 12단계 전체 내용, 그리고 육체적 제약점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들, 회복 1단계 무기력 인정 작업을 통해서 고통을 축복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자기 연민으로 인한 고통 확인과 고립의 네 가지 이유들, 분노와 격분의 막강한 에너지를 정서적 충만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영적 회복 프로그램의 치료 효과 등을 아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선교사님, 우리 모두가 육체적 제한점에 대한 무기력 인정과 영적 고통 재고 조사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 회복 참여자분들을 상상적 실습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두 눈을 감으십시오. 마음속으로 나무가 울창한 산속을 걷는 당신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지금 당신은 거의 터질 듯한 무엇인가를 가득 담은 무거운 배낭을 등에 지고 머리에도 보따리 하나를 이고 산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 모양, 그 배낭과 머리에 있는 보따리의 색상과 모양, 그리고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배낭 안에는 당신의 고통들을 통제하는 데 필요했던 모든 것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머리 위에 있는 보따리 안에는 당신이 그동안 생존 수단책으로 사용해왔던 모든 대처, 기교, 방법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그 무거운 배낭을 지고 보따리를 이고 땀을 흘리며 산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험한 산길 위에 돌막이나 나무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당신 모습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머리 위에 보따리 때문에 고개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눈은 오직 당신의 발 앞만 응시하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간신히 균형을 유지하며 걷고 있습니다. 이제 험한 산길을 다 올라왔고 내리막길 끝에 넓은 초원과 큰 호수가 보이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자, 이제 그 평지 초원 끝 호수가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과 머리에 이고 등에 진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빨리 초원에 누워 쉼과 자유함을 만끽하고 싶어하는 당신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아마 그 무거운 짐들을 당신의 몸에서 내려놓거나 버려버려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자, 먼저 머리에 이고 있는 생존을 위한 각종 대처 기교들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산 아래 호수에 던져버리십시오. 등에 맨 배낭도 벗어 밑으로 던져버리십시오.
그런 다음 보따리와 배낭이 산 낭떠러지 벽에 통통 부딪히는 소리와 호수에 첨벙첨벙 하며 빠지는 소리를 듣고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을 만끽하시면서 초원에 누워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배낭과 무거운 보따리는 호수에 빠져버려서 더 이상 볼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단지 자유함만 만끽하시면 됩니다. 두려움이나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홀가분한 기분만 느끼시면 됩니다.
예, 바로 지금 이러한 기분이 장애 또는 만성병 문제로 야기되는 부정적 정서감정들의 무기력을 인정한 다음에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고, 이러한 감정은 여러분을 위한 평온 그리고 새로운 자신감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방금 상상적 실습을 통해서 오늘 방송해드린 회복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회복 내용들을 더 상기하셨을 테고요. 또한 무기력을 인정한 다음에야 자유함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혜왕 선교사님과 저 한선이었습니다. 장애 및 만성병 회복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너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 자고
천년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